골로새서 43번 메시지. 그분 안으로 접붙여짐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됨. 1장 27절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음 절에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한면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다른 한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두 가지 표현은 신성한 왕복 교통을 암시하는데 이 교통은 우주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고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떠한 비밀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거친 하나님. 우리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변치 않는 분이 아니신가? 어찌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사람들과 논쟁하는 대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실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음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성육신에 관련하여 과정이 없었다면 어찌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33년 반 후 이 과정을 거친 분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말을 듣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성육신된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리스도는 장사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그것 또한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물질적인 몸을 가진 채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 안에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을 때 그분은 영적인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물질적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변형되셨던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셨다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육신의 과정을 통과하셨고 그런 다음 생명주는 영이 되시기 위해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받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단지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된 창조주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계시되었듯이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한층 더 복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이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 아들 영입니다. 우리 언어의 부족 때문에 아버지 아들 영을 말할 때 인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들을 삼일상의 새 인격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송 중 하나의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어떠한 비밀인지 인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나 본체에 있어서는 모두 하나이시네. 그러나 우리는 이 용어를 너무 강조하지 말아야 하며 본의 아니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삼신론을 지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따라 그분의 이름이 아버지 아들의 영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사람들을 그 이름 안으로 침례 주어야 하는 과정을 거친 하나님입니다. 침례라는 영어 단어는 밥티조라는 헬라어가 영어화된 형태인데 그것은 어떤 객체를 물속에 잠그거나 수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안으로 잠겨집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방식이나 사용하는 물의 종류 등에 관해서는 논쟁하지만 물로 상징된 영적 실제를 조금밖에 혹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비밀스럽고 영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해 침례라는 물질적인 징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물속으로 잠기는 것은 믿는 이가 아버지, 아들, 영의 이름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그 인격과 부합됩니다. 이름 안으로 넣어지는 것은 인격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이를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그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갖는 것은 그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버지, 아들, 영의 이름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그들을 한 분의 놀라우신 인격 안으로 침례주는 것입니다. 침례줄 때 사용되는 물은 삼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침례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잠기게 되는 물이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물속으로 잠기게 할 때 사실상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을 어떤 종류의 물속으로 침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용해야 될 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삼일 하나님 안으로 잠기는 것을 상징하는 물속으로 사람들을 침례줍니다. 침례로 사람들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아버지 아들 영과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사람이 침례에 관해서 나와 논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존중한다는 것과 사람들을 물속으로 침례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는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침례주는지 내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인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인가? 그는 이름이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영과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다만 아들에 불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나는 논쟁하는 대신에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 영,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한 분이시며 그분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그 영이시기도 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으로 침례주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 또 다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침례주는 것에는 아무런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영 안으로 침례주는 것임을 봅니다. 우리는 용어 사용법에 대해 논쟁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인격, 곧 만유를 포함한 생명을 나눠주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만을 주의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음. 로마서 6장 3절에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으로 침례받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로마서 6장 3절의 저자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이 그분의 부활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죽음 안으로 대신 부활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분 자신 안에 죽음의 효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 안으로 침례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이 하나임을 가리킵니다. 차 마시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마실 때 우리는 차와 물을 동시에 마십니다. 그 물과 차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물은 차의 요소와 실제를 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를 전해줍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때 그는 자연히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 자신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분의 효능 있는 죽음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은 그분의 만유를 포함한 존재의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것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의 죽음은 혐오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의 죽음은 소중하며 사랑스럽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안식하며 거하기 원합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 믿는 이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웁니까? 심프슨이 지은 찬송과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너무도 달콤하구나. 안식과 승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늘에 속한 공기. 우리가 보았듯이 침례받는 것은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잠기게 되는 바로 그 영적인 물이 되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부활 안에서 뉴마, 곧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해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러한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뉴마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공기이십니다. 어떤 이를 그러한 공기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그를 물속으로 침례주는 것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누구나 알듯이 물은 비에서 비롯되며 비는 공기 중 습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습기가 충만한 영적인 공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줄 때 우리는 그들을 하늘에 속한 뉴마이신 그분 안으로, 즉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분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자기들이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또한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담대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안으로 침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만으로 침례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장사의 사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죽음입니까? 장사입니까? 전형적인 영역 안에서는 사람이 먼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우리가 먼저 장사된 다음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고 지적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믿는 이들은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죽음 안으로 장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며 침례를 통해서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다 합시다. 그럴 때 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야 합니다. 이 새 신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주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가 침례받을 때 사실 그는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 장사됨이 죽음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 안으로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침례를 받으려는 모든 사람마다 죽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침례를 통해 그러한 사람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분의 죽음과 함께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는 물속에 잠겨지고 장사되며 침례를 통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대한 사실적인 체험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새 사람. 이 장사됨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갖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지셨듯이 우리 역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침례 후 우리가 부활 안에서 새 사람이 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물속으로 잠겨질 때 우리는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부활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침례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과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 성장함.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성장했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성장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즉 4절에 언급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즉 4절에 언급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성장하리라는 것을 봅니다. 침례받는 것의 중요한 요점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성장했으며 현재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짐. 로마서 6장 5절의 성장은 한 나무의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는 것으로 예시할 수 있습니다. 접붙임으로 두 생명이 하나로 됩니다. 그러므로 접붙임의 과정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동일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으로 접붙여짐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고 그분과 하나 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야생 감람나무에서 계량종 감람나무 안으로 접붙여진 나무 가지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접붙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나무들은 반드시 베어짐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베어짐은 죽음에 이르는 체험을 상징합니다. 이 베어짐이 없다면 접붙임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는 베어졌고 아직도 그분은 이 베어짐의 자국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존재 속에 야생 감람나무 가지들인 우리가 접붙여질 수 있는 입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으로 접붙여지려면 우리 역시 베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베어진 바로 그곳에서 그분과 연합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어진 두 상처들이 서로를 감싸 안습니다. 그러한 감싸 안음으로 접붙임은 완성되고 그 두 나무는 하나가 됩니다. 접붙임의 과정이 완성된 직후에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는 계량종 감람나무와의 하나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계량종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와 함께 자랍니다. 양 나무는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진 하나의 나무로서 함께 성장합니다. 이 나무 안에 있는 생명은 두 가지 본성이 함께 섞여진 새로운 생명입니다.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성장을 내포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은 후 먼저는 그분의 죽음을 본받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합니다. 침례 안에서 발생하는 성장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세우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다른 이들을 경고하고 가르침으로써 바울은 그들을 잘하도록 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침례받은 후에는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역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 역시 접붙임으로 설명됩니다.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가 계량종 감람나무 안으로 접붙여진 후에 그것은 계량종 감람나무의 일부가 되며 그 안에서 자랍니다. 계량종 감람나무에서 나온 생명의 체액이 야생 감람나무 가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량종 감람나무가 야생 감람나무 가지 안에서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분은 현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자라고 계십니다. 성장의 순환. 1장 2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지며 그 다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역으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욱더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장할 때 철학이나 금욕주의나 세상의 초등학문 등을 포함한 우리의 문화가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침례는 구약에 있는 할례의 실제입니다. 2장 11절과 12절에 따르면 침례는 우리가 할례를 체험하는 것인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침례로 우리 온 존재가 할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할례를 체험했으므로 금욕주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랄수록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랄수록 더욱더 금욕주의와 모든 방면의 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화로 사는 대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게 될 것입니다.